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것.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겁니다. 웃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늘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사실 웃으시는 얼굴보다는 조금 근엄하신 얼굴이죠. 아마 이 얼굴이 제일 여러분이 익숙한 예수님의 이제 얼굴일 겁니다. 예, 밥상에도 저 얼굴이 그려져 있었고 뭐 액자로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예, 보면은 이렇게 좀 인자에는 보이시지만 좀 뭔가 근엄해 보이시는 예수님의 얼굴인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웃게 만들고 싶은 것은 이렇게 뭐 저를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보시는 얼굴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저를 보시면서 뭐 웃음을 머금고 계시는 그런 인자한 모습이 아니라 좀더 활짝 웃으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 제 방에도 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웃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 얼굴은 우리가 잘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뭔가 조금 좀 무겁고 아주 좀 범접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아우라를 가지고 계신 그런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근엄하고 또 때로는 무서운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막다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더 떠오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대신에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뭐늘 웃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늘 웃으셨는데 갑자기 우셔.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닐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도 우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우셨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죄인들과 함께 사귀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먹고 마시기를 좋아한다고 막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파티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이 또 그렇게 싫어했던 세례 요한 보고는 막 금식한다고, 먹지 않는다고, 또 이상한 거막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잘 드시니까 또 너무 잘 먹는다고, 먹고 마시기를 너무 탐한다고, 막 그렇게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뭐를 가지고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구나. 소위 파티하는 것을 좋아하셨구나.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것도 가나의 혼인 잔치에 그 기쁜 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이제 행하셨죠. 예수님 예를 들어가지고 막 조금만 뭐 잘못하는 거 보면 잔소리하고 조금만 기준에서 흐트러지면은 막 그거 가지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뭐 무서워서 근처 가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께 늘 나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었다면 과연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많이 웃으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싶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웃기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저보고 이렇게 미소 짓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웃겨볼까? 이런 생각들을 평상시에 좀 하고 이제 삽니다. 그래서 속으로 가끔씩 하나님한테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뭐 아재 개그를 시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웃기죠? 뭐 이렇게도 이제 속으로 얘기하고 그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관련해 가지고 참 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 혹은 웃기는 것, 저는 그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도무지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거. 어렵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우리가 뭐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빚지시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다음에 이자까지 쳐서 더 많이 주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하나님의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돈벌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합니다. 열매뿐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코에 있는 호흡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의 증표로 내가 헌금도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드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빚지셨죠? 나중에 갚아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일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걸 해도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유독 하나 가난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그들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야, 너참 좋은 일 했네. 착한 짓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상 줄게.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맙다. 내가 너한테 빚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자녀에게 가 있는데 그 마음을 헤아려 줬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일하거나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절망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런 막 상황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도와줬대. 그래가지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대. 다시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대.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옆에서 위로해줬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 도와준 거는 내 자식 도와준 거지만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나 당신한테 빚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나를 도와준 것보다 훨씬 고마운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하기 거의 불가능한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도 그건 하나님을 놀라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밤에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상현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리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아메리카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한 동양인인데 이 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한 영상을 올렸는데 카드 마술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신기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을 쉐어하면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이런 식으로 썼나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카드 매직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막 놀라면서 막 하나님이, 오 마이 미! 뭐 이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아주 희귀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백부장과 그 하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있었는데 좀 아팠나 봐요. 죽게 됐나 봐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들, 즉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내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누구죠? 군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10부장은 10명의 1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분대를 한 10명 정도로 보고 중대를 120명에서 140명 정도로 본다고 하는데요. 뭐 한 중대장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해준다더라. 찾아왔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가야 해요. 찾아가야 합니다. 아픈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길거리를 걸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도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 그런 사기꾼 많이 만나봤어. 예전에 그런 사람 얘기 듣고 갔더니 다 그냥 순 사기꾼이었어. 그러면 끝입니다. 아니면은 아 좀 데리고 와봐 이럴 수도 있죠.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제가 그 순간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번 내디뎌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 삶의 경로가 엄청나게 달라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교회에 그 목사님 설교를 접하고 그 사역을 접하고 그분의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유학생이라 뭐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벌벌벌벌 할 때였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카드 긁어가지고 미니멈 페이 갚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비행기 긁어가지고 혼자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마음도 주시고 또 좀 그런 환경도 좀 변화시키고 아마 또 좀 길도 좀 열어주시고 아 하면 그때서야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설득시켜봐요 혹은 하나님 나 좀 감동시켜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좀 잘 해보세요.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학교에 겸이 학교 풋볼 코치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대충 몇 시 정도 연습이 끝나는지는 알았지만 혹시라도 일찍 끝나가지고 놓칠까봐 제가 한 시간 일찍 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된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가는데 제가 찾아가가지고 붙잡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죠. 보면 이제 금요일날 늘 시합이 있으니까 금요일날 이제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음식을 이렇게 뭐 사인업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올 시즌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매주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도 해가기도 하고 또 서빙도 하고 뒷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늘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뭐 아내 마음도 그렇고 제 마음 가운데 뭐 우리 아들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거지만 저 아이들 보니까 다 자식들 같고 걱정도 되고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한테 물어본 게 혹시 밥 먹기 전에 내가 잠깐 기도할 수 있겠냐 아니면은 기도 같이 하기 원하는 애들 있으면은 그 애들만 좀 따로 잠깐 짧게라도 기도하면 안 되겠냐? 학교 그 팔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본다 했더니 자기도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겠다고. 근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때 뭐 화요일인가 그랬는데 금요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갔죠. 원래는 저는 안 가는데 아내 따라 갔습니다.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런데 따라갔어요. 이제 불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기 코치가 있더라고요. 또제 성격에 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도 와서 저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밥 먹기 전에 오늘은 밥 먹기 전에 우리가 기도로 할 건데 혹시라도 기도가 불편한 사람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코치들도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천 명 앞에 서가지고 설교해도 안 떨거든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아마도 공립이니까 그 학교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는 처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제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는 이 부분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한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구하면서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백부장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누워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의 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하인입니다. 그 당시에 하인은 뭐 사고팔 수 있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단지 자기 재산이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 죽으면은 내 손해인데 내다 팔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고쳐서라도 팔라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백부장한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 heart.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겨서.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인생이 뭐 저래. 이런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compassionate heart,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께 오면 병자가 낫더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미국 목사님 이제 이야기예요. 이제 이분은 신학교에서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자였죠. 근데 이제 목회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을 따져 보면은 어떤 단어의 어원과 같으냐면은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과 같다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교수고 또 언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왜 그런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들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 얘기해요. 뭐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 뭐 자기가 우리 배 불러가지고 아파가지고 낳습니까? 우린 옆에서 그냥 이게 봤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아내가 임신 초반에는 막그 입덧 해가지고 그 모닝 시크니스라고 하죠. 밥도 못 먹고 먹으면 다 토하고 막 사람이 막 말라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제 이러는 거죠. 걔 뭐라고 이제 막걔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애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아내 이렇게 위로하면서 또뭐 달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에 체크업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산모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낙태시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 때문에 엄마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낙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아프고 충격적이었지만 의사가 권하는 대로 따라야죠.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뭐 세장가 들죠. 막 이러면 제 맞아 죽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를 이제 낙태를 시키고 이렇게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왔고 그리고 결혼하고도 좀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 목사님, 그 교수님께서 깜짝 놀랐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그 아내에서 보게 된 겁니다. 너무 강인한 여자의 모습, 너무 강인한 엄마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한번 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이 아이가 이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고 막 예쁜 짓도 하고 아마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직 뭐 보지도 못했고 뱃속에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라고는 막 아침마다 막 구역질 나게 하고 막 자꾸 화장실 가게 만들고 몸이 비실비실 말라가게 하고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게 하고 그게 전부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그 아이가 엄마의 생명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마음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그 엄마는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그게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수님이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아, 왜 연민이라고 하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궁, 우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쓰는지 알았다는 겁니다. 나한테 해준 것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끼치고 생명만 위협하고 마음만 아프게 했지만 내 자궁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게 연민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배신하고 엉망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는요,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8절 9절 보시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권위 그러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워낙 나쁜 권위 혹은 권위를 나쁘게 사용하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면 조금이라도 권위가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들이받고 싶고 막 반항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권위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권위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나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또한 위임하시고 나누어 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가지고 기름 부어 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아니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자, 똥차는 비켜라. 이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왕이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지금 높이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들어가지고 사울 왕 치기를 기뻐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에게 나의 손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를 통과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위를 영원토록 있게 하고 또 그 위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데는 다윗의 이런 모습 또 이런 테스트를 통과한 그의 삶 굉장히 큰 요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것, 꼭 그 권위를 주신 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좀 권위를 가졌다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 낮추시면 낮춰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질 것도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대요. 어떻게 하면?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그에 앞서 적극적인 행동에 옮기는 찾아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죠. 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내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내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생들을 놓고 기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마음이 조금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아, 이게 기도했는데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애들이 다치면 어떡해요? 경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경기를 잘 못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면은 하나님 이렇게 얼굴이 면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야 믿지 않는 학생들도, 믿지 않는 선생님도, 아, 이게 기도하면 정말 들으시는 분이 있구나 알 텐데 하나님 이거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랑 같이 운동장을 세 바퀴를 계속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시간 뒤에 경기를 갔죠. 처음부터 막 점수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팀에. 상대팀이 계속 점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상대팀이 지금 그 리그에서 스테이트 넘버 원 팀이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는 것도 당연하지. 이기면 놀라운 거지. 한참 보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요. 근데 보통 이제 그냥 부딪히면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일어나죠. 근데 부상이 있어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그 주위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관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플레이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실려 나갈 때까지.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저나 제 아내의 마음은 이게 또 불안해집니다. 겸이가 아닌가? 막 덮여있으니까 모르죠. 잘. 아니나 다를까? 겸이었던 거예요. 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다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또 다치네.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보호 안 해주시네. 기도에 아무 효력이 없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겸이가 다친 것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누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넌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아니면 너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두려워하니?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중심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자, 이제 너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그게 저한테 던져지는 질문인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주에 가서 기도할 거니? 코치가 뭐라고 생각하겠니?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네 용기는 가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 속으로 뭐라고 하겠니?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대놓고 얘기하면은 넌 어떻게 할 거니? 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해야죠. 기도의 응답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께 내가 맡겨드린 하나님 소관입니다. 나의 소관은 그저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아이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안 다치고 우리 아이가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기고 난 내가 할 일만 여전히 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의 믿음을 드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또 찾아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내 할 몫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또 그 믿음에 놀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뿐 아니라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나의 몫이죠. 문제와 현실적인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견지해 나가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